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욕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1,770명으로 증가했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 감염자 수가 2천여 명 증가해 지금까지 7만 500여 명의 감염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후베이성 당국은 최근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폐렴 증상을 보인 사람들을 확진자에 포함시켰습니다. 후베이성 보건당국은 어제 신종 코로나로 100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베이시 당국은 각 지역 주민들의 이동을 24시간 최대한 엄격하게 통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중국 본토 전역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의 건강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2주 동안 집에 머물도록 지시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28개국과 영토에서 지금까지 870여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은 요코하마 항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승객과 승무원 454명을 포함해 총 5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크루즈선에 머물던 미국인 승객 300여 명은 오늘 전세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인 44명은 일본에 남아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크루즈선에 격리된 채 대기하고 있는 자국민 이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로 인한 중국 본토 밖 사망자는 일본과 필리핀, 홍콩, 프랑스, 타이완에서 각각 한 명씩 발생했습니다. 또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일본인과 미국인 환자도 숨졌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지속되는 한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테헤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미국의 제재 하에서는 절대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압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약점을 안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로 석유 수출이 감소하는 등 이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국의 핵 합의에 복귀하고 제재를 해제해야만 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중동 지역과 페르시아만의 민감한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이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6.3%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지난해 10에서 12월 국내 총생산 GDP가 전년 대비 6.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2분기 경제 성장이 7.4% 감소한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일본 경제 성장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 지출은 지난해 4분기에 2.9% 줄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판매가 감소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지 않을 경우 일본의 경기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지역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태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시리아 정권의 잔혹 행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양측의 통화는 이들리브 지역에서 터키가 돕는 시리아 반군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군의 물리적 충돌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미국이 유럽연합 EU의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하웨이의 5세대 5G 이동통신망을 사용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리처드 그레넬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어떤 나라든 신뢰할 수 없는 5G 판매자를 선택하는 경우 최고 수준에서 미국과의 정보 공유 능력을 위태롭게 할 것임을 분명히 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7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too has worked with international sanctions. 미 국방부는 2021 회계연도 안에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개선 등 미사일 방어 전력의 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검찰이 중국 기업 화웨이를 국제 제재를 받는 북한과 거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황해도와 함경남도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4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2 내지 3m, 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한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북한을 또다시 불량 국가로 지칭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폼페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난 15일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인 제재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too has worked with international sanctions, global sanctions, to prevent North Korea from continuing to develo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we've worked to bring Pyongyang consistently back.
폼페오 장관은 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서구가 이기고 있다는 제목의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자유국가가 인권 존중과 경제적 번영 촉진, 안전보장 면에서 우월하다며 한국과 북한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950년대와 60년대 절망적 빈곤에 처했던 아시아 나라들이 오늘날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 강국이 된 이유는 자유국가 체제 때문이라며 여러분 모두 불빛으로 반짝이는 한국과 암흑 속에 있는 북한의 대조적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를 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why countries in Asia went from abject poverty in the 1950s and 60s to become world-leading economies today.
한편 에스퍼 국방장관은 별도의 연설에서 북한을 또다시 불량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미국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방 전략 이행이라면서 현재 미국의 전략이 중국과 러시아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미국은 앞으로 저강도 분쟁에서 벗어나 고강도 분쟁에 대비해야 하는 동시에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들이 두 번째 우선순위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 8일 국방전략 시행 2년을 주제로 열린 존스 홉킨스 대학 초청 강연에서도 미국이 북한,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는 우리의 끊임없는 경계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국방전략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테러 활동을 후원하는 등으로 영내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두 나라를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아프리카 세네갈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폼페오 장관이 이날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과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폼페오 장관과 살 대통령이 양국 간 무역관계를 강화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투자를 장려하는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과 살 대통령은 또 이란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세네갈은 북한의 우호국으로 지난 2010년에는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47m 높이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동상을 다카르 외곽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2021 회계연도 안에 한반도 미사일 방어 전력의 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성능을 개선하고 기존 패트리엇 방어 체계와 통합을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의 미첼 애킨슨 작전국장은 지난 10일 국방부에서 열린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 브리핑에서 해당 회계연도 안에 한반도 내 미사일 방어 전력의 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본토 방어를 위한 사드 요격체 등에 대한 성능 개량에 착수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힐 미국 미사일 방어국 국장은 총 3단계에 걸친 한반도 미사일 방어망 체계 개선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힐 국장은 1단계는 사드 발사대를 원격 조종하거나 방어 범위를 늘리기 위한 역량을 시험하고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발사대가 포대와 분리될 수 있다면 한반도에서의 유연성이 크게 늘 것이라며 발사대를 더 앞에 놓거나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드 원격 조정으로 적 미사일 탐지 능력과 명중률 모두가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사대와 레이더의 위치를 분리함으로써 사드 레이더는 적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잡을 수 있게 되고 미사일 발사대는 적 미사일의 고도와 탄도를 가장 잘 포착해낼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발사대와 레이더가 분리되면 지상이나 공중폭격 등으로 전체 사드 포대가 파괴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힐 국장은 이어 2단계는 사드 레이더를 이용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원격 조정해 발사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엇 체계가 사드 레이더와 연동되는 만큼 기존 패트리엇 체계보다 더 멀리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힐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드 발사 체계에 통합시키는 과정이라고 힐 국장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지상군 지휘부와 병력들이 상황별 위협에 따라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2016년 1월부터 사드의 한국 배치는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어 9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5차 핵실험을 한 뒤 최종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 골프장이 확정됐습니다. 2017년 7월 북한이 화성 14형 미사일을 발사하자 한국 정부는 사드 발사대 4기에 임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9월 7일 4기의 발사대가 성주기지에 반입되면서 국방부는 사드기지의 장비 반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를 전후해 중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 건 자국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사드가 중국의 미사일 발사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를 위협으로 느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China feels that radar is a threat because it can detect Chinese missiles.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없어지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 건설 부문에 주한미군 사드기지가 소속된 캠프 캐럴 미군기지 부지 개발비로 4,900만 달러가 배정돼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주둔국의 비금전 지급식 기여로 한국이 자금을 대는 건설 내역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하원의 제재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대통령이 북한 등 다른 나라들에 대해 제재를 발동하거나 연장할 경우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 이란 오마르 하원 의원이 지난 10일 제재에 대한 의회의 감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마르 의원이 이날 공개한 외교정책에 관한 8개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미국의 제재와 관련해 의회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대통령이 북한 등 다른 나라들의 제재를 가하거나 기존 제재를 연장할 경우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른 제재를 발동하려면 60일 이내에 의회가 공동결의를 통해 승인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기존 제재를 갱신할 때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현재 미국법은 대부분의 제재와 관련해 의회의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동안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대통령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약화된 의회의 권한을 되찾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국가 비상상태를 선포한 뒤 해당 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국가 비상 대상 지정을 연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재 조치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 조지 워싱턴 부시 대통령은 이 법에 근거해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대북제재에 관한 행정명령 134665를 발동해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에 근거해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 상황이 유효하다며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계속 연장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이 포함된 오마르 의원의 패키지 법안은 진보적이고 평등하며 건설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미 외교정책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평화로 가는 길로 명명됐습니다. 오마르 의원은 성명에서 이 법안들은 인권과 정의 그리고 평화를 전 세계의 미국 관여의 기둥으로 두고 군사행동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외교정책의 접근법을 재고하는 대담한 진보적 비전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패키지 법안은 국방부의 비상작전 예상 50억 달러를 국무부로 전용해 국무부가 다자간 글로벌 평화구축기금을 신설하도록 하는 법안과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포함됐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중국 기업 화웨이를 국제 제재를 받는 북한과 거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화웨이가 2008년부터 북한에서 수많은 사업활동을 벌였으며 북한과의 거래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 연방검찰은 13일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하웨이에 대북제재 위반 등 16개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면서 북한과의 거래 정황이 포함된 기소장을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지난해 7월 관련 보도를 한 적이 있지만 미 연방검찰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신문 보도 이후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 북한과의 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연방검찰은 이날 기소장에서 화웨이가 늦어도 2008년부터는 북한에서 수많은 통신사업 등 사업활동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가 2012년 9월에 열린 미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북한과의 거래 내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화웨이가 2008년과 2009년에 북한을 상대로 약 1,900만 달러 상당의 판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만 이 자료에는 2009년 이후 화웨이의 대북 거래 내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연방검찰은 화웨이가 미국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 등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웨이가 허위 진술을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경우 받을 수 있는 사업기회 상실 등 경제적 타격과 규제를 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화웨이가 미국과 유럽, 유엔 제재 대상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은폐하려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내부 문서에서 북한을 A구, 이란을 A2라는 암호명으로 지칭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화웨이가 때때로 내부 문서에서 제재 대상국을 국가명이 아닌 암호명으로만 지칭했다면서 미국과 캐나다와 같이 제재 대상이 아닌 국가들을 유사한 암호명으로 지칭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화웨이 직원들이 북한 내 사업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화웨이가 2013년 공급업체에 제공한 배송 지침에는 북한으로 발송되는 물품에는 화웨이 상표가 부착돼서는 안 된다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검찰은 이러한 은폐 행위를 부정행위 혹은 사기 행위라고 지칭했습니다.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는 통신 장비를 포함한 산업용 기계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7월 화웨이가 북한의 상업용 무선통신망 구축과 유지를 비밀리에 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화웨이가 중국 국영기업인 판다 국제정보기술과 제휴해 적어도 8년 동안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고 전하면서 이 제휴 관계 때문에 화웨이의 대북 사업 정황을 파악하기가 힘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 로버트 스트레이어 국무부 사이버 국제정보통신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화웨이가 독재 정권의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화웨이가 이란의 기술을 공급했다며 북한에 그렇게 했다고 해도 결코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부의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관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오늘 17일로 발표 6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양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전문가 면담, 공청회 등 1년여에 걸친 조사와 전 세계 80개 나라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COI 최종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첫 종합자료로 꼽힙니다. 특히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책임 추궁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BOA는 북한 인권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 차례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COI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4년 2월 17일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는 총 372쪽에 달합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 유럽, 태국 내 탈북자와 납북 피해자들에 대한 면담 조사와 전문가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를 통해 COI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돼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형사법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 행위 중 하나인 반인도 범죄임을 공식적인 국제 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확정했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 수전 숄티 대표는 COI 최종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did was it made it indisputable that these things were happening.
자신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해온 2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북한 내 인권 탄압이 사실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지만 COI 보고서가 그런 의구심을 지워주는 분수령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숄티 대표는 탈북한 뒤 북한 내 인권 실상에 관해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COI 최종 보고서는 사상과 표현, 종교의 자유침해, 차별, 이동과 거주의 자유침해, 식량권과 생명권 침해, 자의적 구금, 고문, 사형, 납치와 강제실종 등 북한 정권에 의한 9가지 인권 유린 상황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낙태와 성폭력, 장기적 굶주림에 이르게 하는 비인간적 행위 등을 포함한 북한 정권의 다양한 인권 침해가 모두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8만에서 12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북한 정부가 정치범 수용소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위성사진과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COI 보고서는 이런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들에게 물을 것을 권고해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와 범법 행위의 근본 원인은 결국 북한의 일당 정치 체제, 김일성, 김정일주의에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결론이었습니다. 북한의 독재 체제에서 문제점을 찾은 겁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COI 보고서의 이런 지적이 국제사회의 인식에 신경 쓰는 북한 정권에 큰 타격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biggest problems that North Korea has is international recognition.
북한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도 적고 유엔 회원국으로서 그다지 중요한 나라도 아니지만 CY 최종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저해하는 내용이었고 북한은 이에 대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유엔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과 비교되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고 킹 전 특사는 말했습니다. CY 최종 보고서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점입니다.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주요 가해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겁니다. 반인도 범죄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결국 COI의 최종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그런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은 당사국은 물론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부과한 겁니다. 2015년 6월 서울의 문을 연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는 이런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북한의 인권 기록을 보존하는 한편 유엔이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을 지원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북한 인권 단체인 전한기 정의 워킹 그룹의 이형환 대표입니다.
6년 전에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이제 북한이 반인도 범죄다. 그리고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최고 지도부니까 김정은을 포함을 해서 최고 지도부가 심각한 국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제 뭐 처벌을 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걸 한 후에 이제 서울의 유엔인권 사무소를 개설을 했고 한인권 문제를 전담을 해서 계속 이제 새로 오시는 분 탈북민들을 통해서 최근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하고 기록화하고 일단은 서울의 그런 전담을 하는 조직이 이제 체계를 갖췄고. 상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요.
보고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침해의 책임자로 정면으로 지목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성명이 이어지면서 북한의 위기의식도 커졌습니다. 북한은 COI 보고서가 나온 지 7개월 만에 자체적으로 작성한 인권 보고서를 통해 주민들의 정치, 사회, 문화적 권리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리수영 외무상이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COI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한 북한 인권 결의안들이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외무상을 인권 관련 유엔 회의에 참석시키는 등 국제사회의 자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해 해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gime felt compelled to dispatch its foreign minister to the General Assembly for the first time in 15 years.
비록 예상대로 인권 침해에 대해 부인하긴 했지만 인권 문제에 대해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절반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란 설명입니다. 북한은 COI 보고서를 계기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안을 일부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시나폴슨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장은 북한이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하는 한편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원칙과 권리의 전면 준수 등의 권고사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For example, on improv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conomic and social rights,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in other areas.
북한이 정권의 기반을 위협당하지 않는 선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인권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선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6주년을 맞은 북한 유엔권 인권조사위원회 CY의 최종 보고서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내일 이 시간에는 보고서의 한계와 극복 방안에 관해 전해드립니다. 북한에 들어간 여행자 가운데 일부 발열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드윈 세자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14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살바도르 사무총장은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9일까지 모두 7,281명의 여행자들이 북한에 도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가운데 141명이 고열 증상을 보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북한이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가 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실험실 기술자들과 전문가들이 WHO를 통해 지난해 홍콩에서 인플루엔자 검사 훈련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성명에 대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가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깨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취약성을 우려하며 대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는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취약하다는 데 깊이 우려한다며 미국과 국제 지원 보건 기구들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격려한다는 내용을 성명에 담았습니다. 몇 시간 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같은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대북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히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 당국자들의 북한에 대한 언급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나온 이들 성명은 이례적인 것은 물론 그 배경에도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굿윌 제스처, 즉 선의의 행동으로 해석했습니다.
I think even a year or so ago when Special Envoy Steve Biegun met with NGOs to try to remove
클링너 연구원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약 1년 전 당시 대북 특별대표였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비정부기구 관계자들과 만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의 장애물들을 없애려 노력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는 없는 상태고 마찬가지로 모든 유엔 결의와 미국의 법률도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면제 규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국무부의 입장에선 이번에도 북한이 미국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길 바랐을 것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BOA에 현재의 교착 상태에서 북한이 더 절박해진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겐 도발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이게 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후자, 즉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government has remained in an engaged mode, including on that issue, and it actually provides.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방향을 바꾸는 건 현재 저한 취약한 상황 때문에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대화 분위기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But it does keep the atmospherics in the right place for the resurrection of diplomacy somewhere down the road when the Trump administration.
미국의 발표가 비핵화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수 있지만 외교를 되살린다는 관점에서 올바른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미국의 제스처를 잘 받아들인다면 최소한 훈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선의의 제스처로 북한이 방향을 바꾸고 미국과의 관여에 나서는 등의 큰 변화를 보일지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이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과거의 사례를 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In the past, they've rejected even South Korean humanitarian assistance of 50,000 tons of rice.
과거 북한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려던 5만 톤에 달하는 쌀을 거절한 것은 물론 한국과의 어떤 대화 제의도 거부했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미국의 어떤 대화 제안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라험 덴마크 우드로 윌슨 아시아센터 국장은 미국의 이번 성명을 계기로 약간의 전술적 전환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f it's desperate for international aid, it may encourage Kim to be rather quiet for a little while. But in terms of changing the broader swath of North Korean strategic direction,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동안 조용히 있겠지만 핵 문제에 관한 북한의 전략적 방향이나 현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의 대북 지원 정책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프랭크 자노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미국의 이번 발표는 미북 대화나 비핵화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humanitarian issues should be and traditionally have been separate from the politics of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미국의 대응은 전통적으로 정치 안보 문제와 별개로 다뤄져 왔고 계속해서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이번 입장은 인도적 문제가 사실상 비핵화 진전과는 별개라는 생각을 오히려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잔우지 대표는 말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진전이나 대화의 동력을 불어넣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며 북한의 전략적 계산법 또한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잔우지 대표는 이번 발표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표명해온 한국, 중국과 일종의 일치점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And I also believe it will bring the United States into closer alignment with South Korea and China, both of whom have expressed some concern.
잔우지 대표는 한국과 중국이 현 제재 상황 속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앞에 놓인 장벽에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미국의 이번 제스처는 이들 두 나라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금 더 가깝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이로 인해 북중관계와 남북관계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북한의 전염병 방역을 도울 뜻을 밝혀 주목됩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북한과 한반도 정세의 차질과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인민군 창설 기념일인 2월 8일 건군절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1월 말까지만 해도 북한은 평양 동남쪽에서 8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열병식 준비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건군절 당일인 2월 8일 평양에서는 열병식이 열리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경축 공연과 중앙보고대회 같은 행사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동신문은 9일 건군절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를 바쳤다는 기사를 사진과 함께 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후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건군절에 군 관련 행보를 해왔습니다. 건군절 70주년인 2018년에는 대규모 열병식을 했고 2017년에는 최대 규모의 군종 합동 타격 시위를 창관했습니다. 지난해 건군절에는 인민무력성을 방문해 경축 공연을 관람하며 군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아무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켄 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당초 열병식을 준비했던 북한 당국이 전염병 사태로 부담을 느껴 이를 취소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The regime is more concerned with the potential
전염병은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모두 4번의 공개 활동을 했습니다. 연초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것을 비롯해 순천 림비료 공장 현지지도, 조선혁명 박물관장 조문, 그리고 음력설 공연 관람을 마지막으로 3주 가깝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 김정은 위원장은 2, 3일에 한 번꼴로 공개 활동이나 현지 지도를 해왔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전염병 때문에 공개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전파되는 걸 막을 길이 없죠. 이렇게 되면 뭐 지방에서뿐만 아니라 평양까지 들어오게 되면 자기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나오지 않지 밖에 나오지 않지 않는가.
북한의 민생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은 1월 말 중국 단둥과 북한 신주를 연결하는 압록강 대교와 10여 개의 북중 통로를 차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럭과 열차로 운반되는 북중 물자 흐름도 끊겼습니다. 그 결과 400여 개의 북한 장마당에서는 쌀, 밀가루, 식용유 같은 생필품 가격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을 오래 관찰해온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 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저 공업 제품, 신발이라든지 의료품이라든지 그런 공업 제품들이 그 물건 자체가 많이 없어지고 장마당에는 그 사람들도 없고 많이 비었다고 합니다. 파는 사람도 드물고 사러 온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영향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북한은 2월 4일 비상방역지휘부를 꾸리고 주민들의 이동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평양 주재 각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들의 외출도 금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북한 내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 한국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의 말입니다.
예전에 파라티부스나 그다음에 또 사스라든지 이렇게 세계적 그 범위에서의 전염병들 다 목격했는데 최고조로 지금 이렇게 완전 봉쇄에 그리고 일절 까딱 움직이지 말라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잡는다고 하다가 주로 사람 잡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의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얼어붙었습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위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전염병 발병 사태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한 집안 식구 진혈육이 당한 피해로 여기고 있다고 하시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지원금을 보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3일 연하장을 또다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보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는 별도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 상무위원장 왕후닝 공산당 중앙위 서기처서기 숭타호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에게도 연하장을 보냈습니다. 이는 북한이 중국에 밀착하려는 신호라고 강인덕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 위로 편지를 보내고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시진핑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서 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생각이라고 할까 마음이 들도록 그런 간접적인 그 행위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남북관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동결됐습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제안했던 북한 개별 관광은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전염병을 이유로 1월 31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가동도 중단시켰습니다. 이 밖에 북한은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금강산에 있는 한국시설 철거를 당분간 연기하겠다고 남측에 통보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북한에 손짓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 인터넷 트위터에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의 취약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국제원조 보건기구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미국이 대북 지원단체들의 원조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과거에도 어려운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한 적이 있다며 이것이 미북 대화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t could be an opening. We have to wait and see. I do think that
미국의 대북 유화 제스처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 언론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의 상황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내 열악한 의료 상황이 우려된다며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은 1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상황을 관심 있게 다뤘습니다. 이 신문은 특히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1,300여 명이 사망한 중국과 930마일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를 경계해 자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항공기와 열차 등의 운행을 중단하며 국경을 봉쇄했다며 이로 인해 구호물자마저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공중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경 폐쇄로 중국을 통해 약품과 다른 공급 물품 등이 제때 들어가지 않아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북한이 비록 자국 내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지만 구호단체들은 북한이 감염자 발생 후 제대로 대처할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북중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갈렙 선교회 김성은 목사를 인용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해 국경을 봉쇄하는 등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만약 발병할 경우 자신들의 열악한 의료 상황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해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고 중국과 제대로 된 무역을 할 수 없어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NPR 방송은 한국 세브란스병원 인요한 외국인 진료센터 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염병을 마주한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인 소장은 북한이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도구와 장비가 없다며 일회용 수술 장갑이 재사용되기도 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에서 사적 경로로 자신에게 일회용 가운과 장갑, 위험물질 취급 의료 장비 등을 제공해 줄 것을 부탁했다며 이를 통해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의사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전염병 치료를 담당했던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는 이 방송에 북한이 중국과 마주한 국경을 모두 폐쇄했지만 과거 중국에서 발병했던 전염병은 항상 북한으로까지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전염병 자체보다 이를 다루는 대응 현실이 더 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폭스뉴스는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줄곧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바로 맞대고 있는 북한에서 한 명의 감염자도 없다는 발표를 그대로 믿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에릭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이 방송에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모두 봉쇄했다고 하지만 국경에는 통제되지 않는 많은 허점이 있고 무엇보다 북한은 생존을 위해 중국과의 밀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카자니스 국장은 북한은 자신들의 약점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거나 혹은 정권에 대한 위협을 노출시키지 않고 싶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자유세계에서 발렌타인데이를 보내는 탈북민들은 다소 어색하지만 사랑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민간단체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 탈북민을 더 구출하자며 동영상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인 박연미 씨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인터넷 사회 관계망인 트위터에 자유세계에 사는 게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 씨는 북한에 살 때는 사람들 사이에 사랑을 기념하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고 모든 휴일은 대부분 수령이나 노동당을 기념하는 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세계에 우리가 사는 게 다행스럽다며 빌딩숲 야경을 배경으로 한 자신의 사진과 함께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밸런타인데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는 지구촌의 많은 주민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에게 감사나 애정의 표현을 담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보내는 날입니다. 미국 동부에서는 함경북도 출신 데브라 씨는 미국의 난민주의를 받아 정착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미국에서 자란 남편에게서 밸런타인데이 선물을 받으면 어색하다고 말합니다.
집에 오니까 딱 이렇게 상자들이 박스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 문 앞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박스에서 초콜릿 거 하나씩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상자에서.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딴 짓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돈 아깝게.
사랑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힘든 북한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 아직도 사랑 표현을 들으면 종종 민망스럽다는 겁니다.
좋아 남녀 사이에 좋아한데도 좋아한다는 표현도 잘 못하고 뭐 손도 못 잡고 진짜 그렇게 표현도 못하고 살다가 여기 와서는 이런 뭐 국가적으로 뭐 연인들 날까지 막 이렇게 되어 있고 서로 막 사랑 표현하고 진짜 너무 아직도 많이 익숙이 안 돼가지고 되게 그런 날이 오면은 몸이 적응이 아직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오글거려요. 오글거리고
몸은 좀 오글거리지만 그래도 이제야 북한에서 느끼지 못했던 사람 사는 맛을 느낀다는 데보라 씨.
그전에는 뭐 북한에 살 때는 그냥 기계라는 느낌이 들었다면은 지금은 진짜 나도 인간이구나. 너무 진짜 기본적인 인간스러운 자연스러워진 것 같고요. 되게 부드러워지고 사람도 많이 달라지고 저도 성격에도 많이 변화가 있고 뭐 생활에도 많이 변화가 있고 되게 부드러워지고 표현하는 방법도 그런 거를 통해서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의 탈북민 지원단체인 링크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자유세계에 먼저 정착한 탈북민들의 사랑 얘기를 담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정서의 사망된가 아무튼 백성들 먹고 살기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게 없고 풀 뜯어먹고 사는 형편인데 저도 역시 그런 형편에서 할 수 없이 서울 떠나서 외국에 와서
탈북민 기원 씨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죽기 전에 꼭 자유를 누리자고 약속했고 4,800km의 긴 여정을 아내 손을 잡고 이동한 끝에 한국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변화에 오고 어둠 속에서 숨어 사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여기 와서까지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고 어찌나 감사한지 더 말할 수 없습니다.
링크는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기원 씨의 약속은 사랑은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 도움이 더 필요한 다른 탈북민들을 더 구출하자며 미국인들에게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탈북민 206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201명을 구출했다며 이 중 459명이 자유세계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 재회하는 기쁨을 누렸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젊은 탈북민들은 미국과 달리 여성이 주로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한국 특유의 밸런타인데이 문화에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직장인 허수경 씨는 14일 VOA에 북한인들에게 2월은 김정일의 생일인 16일 광명절로 각인돼 있다며 사랑이 아닌 김 씨 가족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권리보다 의무에 익숙한 북한에 살다가 한국에서 초콜릿과 꽃을 파는 밸런타인데이 길거리 풍경을 보면 아직 많이 낯설다는 겁니다.
그렇죠. 없죠. 아예 없죠. 아예 없는데 여기는 그냥 이제 내가 이 날은 막 기다려지고 뭔가 누구한테 챙겨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잘 모르고 그 편의점이나 꽃가게에서나 꽃들이 막 길 옆에 나오고 하니까 아 그날인가? 라고 깨닫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해시 발렌타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약간 쑥스러워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네.
한국에서 연인이 생기면 좀 달라질 것 같다며 수줍어하는 수경 씨는 한국에서 개인의 행복과 자유가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를 중심으로 다 돌아가니까 개인한테는 뭔가가 없죠. 생일, 명절, 뭐 이제 설날이나 추석 뭐 이런 거 빼고는 딱히 없죠.
대학원에 재학 중인 리경 씨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서 고백할 수 있는 공식적인 날이 있다는 게 아주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보다 너무 상업화, 형식화된 분위기가 불편할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 상업화되어 있어가지고 뭐 초콜릿 주는 거는 서로를 위한 게 아니죠. 뭐 자영업자들을 돌보려면 뭐 도우려면은 뭐
초콜릿을 하나 사는 거고 줄 수 있는 날은 많으니까요. 근데 일을 할 때는 뭔가 분위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서 잠깐씩 뭐 돌리거나 이런 건 했는데 그러니까 의무처럼 네, 뭔가 즐거워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날이니까 그냥.
탈북민들은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며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세상에 산다는 게 큰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27년 2월 17일 스위스의 교육자로 학교를 세워 독자적인 교육 방법을 실천한 페스탈로치가 81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페스탈로치의 묘비명에는 모든 것이 남을 위해서였으며 스스로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1746년 취리히에서 태어나 취리히 대학교에 재학 중 애국자 단체에 소속돼 사회운동에 가담했으며 1771년 농민학교를 세웠으나 실패하고 사색과 저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1798년 프랑스 혁명의 여파가 스위스로 밀려왔을 때 슈탄스의 고아원을 설립하고 전쟁 고아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워 독자적인 교육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를 분석해 계층 간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지적하고 이에 관한 시정은 정당한 교육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어린이는 어린이 고유의 세계가 있는 인격 체임을 주장해 1700년대 어린이들을 무시하던 당시 사회적 교육관과는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교육 역사상 최초로 교직단체를 조직해 교권을 위한 선한 싸움을 벌였던 페스탈로치는 1808년 스위스 교육협회를 창설해 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스위스 교원 노조의 기초가 된 교사 조직이었습니다. 페스탈로치를 교원 노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평생 교육 사상가로 활동하며 은좌의 황혼, 린하르트와 게르트루트, 백조의 노래 등 수많은 저서를 남긴 페스탈로치는 현재까지도 교육자의 아버지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963년 2월 17일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이 미국 뉴욕에서 태어납니다. 1981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농구팀에서 활약을 시작으로 1982년과 83년 대학 최우수 선수로 뽑히고 1984년 미국 프로농구 NBA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데뷔 첫해 신인상을 시작으로 정규 시즌 최우수 선수 MVP, 챔피언 결정전 MVP, 올스타 MVP 등 다수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어 조던, 공중을 날아다니는 조던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1993년 아버지가 강도에 의해 살해당하자 그 충격으로 은퇴를 선언하고 2년 후 다시 복귀합니다. 시카고 불스에 복귀한 조던은 약해져 있던 시카고 불스를 다시 최강의 팀으로 올려놓아 96, 97, 98, 3년 연속 리그 3연패에 성공하며 말 그대로 신화를 달성합니다. 2003년도에 은퇴한 마이클 조던은 현재까지도 대중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포브스지에 따르면 마이클 조던이 2019년 신발 판매로 번 수입은 NBA 선수 가운데 최고로 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